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제개혁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최근 유럽 재무장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주까지 그리스와 협상을 벌이면서 추가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구조 조정과 재정 지출 삭감 등 강력한 경제 개혁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스 사태에 관한 유럽 재무장관들의 원격 화상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치프라스 총리의 이번 서한에는 국제채권단 요구를 수용할 그리스 정부의 의지가 종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제 국제통화기금에 채무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스는 이에 따라 유럽 긴급자금에서 324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가운데 유럽 재무장관들의 오늘 논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남기 위한 최후의 시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협상이 당초 시한을 넘긴 채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내일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쟁점이 되어온 이란 핵활동 감시를 위한 사찰단의 접근 범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최근 몇 주간 국제사찰단의 군사시설 접근이나 핵과학자들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앞서 이란 핵협상 당사국들은 어제 최종 합의 시한을 오는 7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은 핵활동에 관한 확실한 검증 방법에 합의해야만 한다며 만일 합의 내용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 중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쿠바와의 대사관 재개설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 외무부는 수도 아바나에 있는 미국 이익대표부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대표도 오늘 대사관 재개설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양국 간 국교 정상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제 발생한 군 수송기 추락 사고 사망자가 오늘 현재 1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수마트라섬 메단시 주거지역 현장에서 추가 시신 발굴 등을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허큘리스 C-130 수송기는 군인과 가족 등 122명을 싣고 메단 공군기지를 이륙한 지 2분 만에 호텔과 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겨 회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군사 장비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집트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가 오늘 시나이 반도에 있는 군 검문소들을 공격해 적어도 20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이집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세이크 주웨이드 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을 포함해 검문소 여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ISIL은 성명에서 반군 요원들이 검문소 15곳을 일제히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들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지난 2013년 이후 이집트 정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회의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안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오늘 찬성 144표 대 기권 1표로 새 국가안전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중국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당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등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새 국가안전법이 보안당국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정치, 인종, 종교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며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의 모든 현안에 대해 북한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직접 만나 가뭄 피해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은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2013년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였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북부지방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 속에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대회사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전제 조건을 내세워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지켜진다며 안보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남북 간 합의서들은 하나같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시기는 한순간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던 때에도 서해 앞바다에선 꽃다운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고 지난 2002년 연평해전을 언급하며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으로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으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미망을 하루속히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 체제의 불안정만 증대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경제와 평화 그리고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특구 구상도 경험을 살려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사회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분단국가의 현실을 지목하고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이 하나가 될 때 한국은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위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12,000여 명이 참석했고 특히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송파구 협의회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주최한 북한 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신랑 신부 80쌍이 초대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가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북한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남북한이 서로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의 방송 매체인 MBC의 통일전망대에 출연해 가뭄 피해와 관련한 대화가 이뤄지면 구호 장비 지원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가뭄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행사에서는 단순한 가뭄 피해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딴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협력이 쉬운 자연재해 분야부터 대화를 제의해 협력의 물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가뭄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가 표명한 만큼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가뭄 피해와 관련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으로부터 아직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5월 강수량은 예년 대비 57%에 불과하였으나 6월 강수량은 증가하였는 바 향후 작황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 장관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부터 가뭄이 이어진 상황이어서 많이 힘들 것이라며 장마당과 포전 담당제 등으로 식량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평양 외 지역은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 가뭄 피해 평가와 식량 생산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북한 지역에 이달 초까지 가뭄이 이어져 강수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북한 곡창지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지역의 장마가 시작되더라도 한국보다 기간이 짧은 데다 곡창지대의 경우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북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은 30일 현재 약 2,131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6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3,559만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40% 감소했습니다. 지원국 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과 6개 나라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지원을 제공했던 스웨덴과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한국은 올해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또 노르웨이가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독일이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엑스로는 스위스가 920만 달러로 가장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스위스는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이 분유로 영양강화식품을 제조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한국과 스웨덴이 각각 400만 달러와 32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식량과 영양 지원 사업으로 전체의 45%인 964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건 사업에 620만 달러, 식수 위생 사업에 24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자료는 원조국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0년 이후 공개 처형한 주민이 1,300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15 북한 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서울의 박병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 북한 인권백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개 처형당한 북한 주민이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탈북자 200명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거쳐 파악된 수치입니다.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공개 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 161명과 160명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는 수십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공개 처형자 수는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을 합한 숫자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연구센터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시점도 최근이어서 파악된 공개 처형자 수가 적지만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또 동일한 범죄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공개 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려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을 애민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면서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과 지시가 초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일부 나왔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졌던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교화소의 경우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거주의 자유 침해 사례로는 지난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는 등 관련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 상황은 호전됐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해마다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안팎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오는 9월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이 행사를 통해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오는 9월 24일 워싱턴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은 중국이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날로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이날에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벌여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를 전 세계 여러 나라 도시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의 공범이며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자유연합은 행사가 열리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이나 청원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Number one, saving lives in China. We have to make the refugee situation in China a higher priority because there is where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분류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체포와 강제 송환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미국에서 탈북자 구출활동을 펴고 있는 인권단체 링크는 지적합니다. 이 단체가 지난해 말 벌인 탈북난민 구출운동 동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거기 오면 어느 순간에 강제 북송 당할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잡힐지 모르니까 공안들인데 너무 위험해요.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탈북자 구출활동을 전개한 링크는 지금까지 370명을 구출했다고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 한 명을 구출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3,000가 든다며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도 현재 4세 아이부터 40대 여성에 이르는 탈북자 12명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 국영 이동통신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현금 잔고에 본국 송금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북한 측에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새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지난 3월 31일 현재 오라스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스콤이 대주주로 있는 북한 휴대전화 회사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증가 추세가 꺾였습니다. 현금 잔고는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외화로 환전하지 못하고 북한 원화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금 잔고를 이집트 파운드화로 표시하고 있는데 현재 환율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말 5억 4,800만 달러까지 늘었지만 지난 3월 말에는 5억 3,9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공식 환율을 적용한 추산치일 뿐이고 이 액수 그대로 환전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0원대의 공식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8,000원대의 암시장 환율을 적용한다면 현금 잔고의 외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오라스콤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도 북한에는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사업상의 주요 장애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고려링크의 수익금을 이집트 본사로 보내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고려링크와 경쟁하면서 영업상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무 영업상의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려링크와 북한의 국영 이동통신사의 합병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일단 합병 추진에 동의했으며 오라스콤 경영진은 합병이 성사될 경우 북한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11년에 고려링크와는 별도로 강성네트망이라는 제2이동통신사를 설립했다며 오라스콤이 강성네트망과의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는 오라스콤이 그동안 5억 달러가 넘는 현금 잔고를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북한 측과 협상했지만 실패로 끝난 것 같다며 합병을 통해 북한 측에 지분을 팔고 북한 사업을 접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오라스콤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지 외화 반출을 허용할지 불투명하다며 오라스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북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해외 자금 유치에 골몰하고 있는 북한이 오라스콤의 현금 반출을 허용할 리 없다며 오라스콤이 북한의 진출에 손해만 보고 나간 외국 회사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라스콤은 이미 지난해 9월 말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현금 수익을 외화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이 같은 이유로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를 비유동성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면서 별도의 특기사항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말 북한 내 서비스를 시작한 고려링크는 지난 2013년 5월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사업이 급신장했지만 그 뒤 더 이상 가입자 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가 오라스콤 측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군의 전투기 공중급유기로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MRTT 기종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 공군에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전투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이 선택한 유럽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A330MRTT. 한국방위사업청은 에어버스의 공중급유기가 원거리 작전 임무 지역에서의 채공 시간과 공중급유량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면서 전력화되면 전투 효율성과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윤영 한국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입니다.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독도, 이어도 및 평양 원산선 이북 지역 등 원거리로 확대되고 무장 탑재 능력 향상으로 전투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A330MRTT가 도입되면 한국 공군의 공격 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공중급유기가 급유를 해줄 것 같으면 그 보조 연료통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통 대신 강력한 폭탄이나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 능력이 더 올라가고
A330MRTT는 차세대 공중급유기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종으로 급유 능력 93톤, 화물 수송 능력은 43톤이며 항속거리는 화물 약 2만 3천 킬로그램을 실은 상태에서 1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미국 보잉사의 공중급유기보다 급유 능력이나 수송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330MRTT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1대, KF-16은 41대까지 연료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논란이 됐던 미국산 전투기와의 상호 운용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윤영 항공기사업부장입니다.
상호 운용성과 상호 호환성이 동시에 평가되었고 두 가지 기종이 다 큰 차이 없이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윤영 항공기사업부장은 또 A330MRTT가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민간 항공사를 활용한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화 약 13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A330MRTT 4대를 도입하고 군수 지원 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들이 최근 입수한 북한 내부 실상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정치 상황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그 내외신 기자 초청 북한 실상 설명회는 오늘 금년 2015년
서울 프레스 센터 클로즈업 6월 북한 내부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내외신 기자 초청 북한 실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단체인 NK 지식인연대와 세계 북한연구센터, 결해열 통일연대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는 6월에 입수한 북한 내부 실상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에 입국한 탈북민의 목소리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4월 탈북한 조순선 씨는 이번 설명회에서 북한의 달라진 경제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북한은 상품 공급부터 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품은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른데 국경 일대에서는 주로 그 중국 상품이 국가세관 또는 개인 밀수에 의하여 백화점이나 또는 개인 물류 창고에 보관되게 됩니다. 네. 개인 물류 창고에 보관되는 건 개인 집은 네, 그 상품을 많이 저축할 수 없으니까 대신 다른 집에 돈을 주고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그렇게 되고요. 그 중국 자국내 상품과 중국 인가공 상품이 가격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장사도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래도 돈을 주면 일단은 물품보다도 돈이 빠르기 때문에 돈을 단속기간에 주게 되면 인차 찾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공급뿐 아니라 판매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상품은 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되고 집 앞에까지 배달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상품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전기도 24시간 마음대로 한 달에 월 20달러 정도 내게 되면 마음대로 전기를 벌 수 있고 또 판매함에 있어서 단골 손님 만들기라든가 실과 가격에 따라서 봉사성도 올라가고 판매 경쟁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민폐와 달러, 유로화의 암거래에 대한 내용도 다뤘습니다.
인민비, 이것들이 그냥 국내 화폐보다도 저희도 조개 원천을 하게 되면 그 받는 돈은 다 대부분 그저 달러로 받았습니다. 그 달러를 다시 국내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그걸 나가서 그 조개 원천자들인데 그 국내 돈으로 다 그 처리해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바꾸려니까 바꾸지 못하고 다시 그 중국에 의뢰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그만두고 그냥 그 1,000원짜리는 그때까지 그냥 바꾸지 못한 상태를 그냥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국 어디에 가나 암거래 장사 화폐 교환이 암거래로 이루어지게 되고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물품들은 이간집을 통해 사람 몸이 이제는 사람 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 앉은 상태에서 전화로 다 장사합니다.
6월에 입수한 북한 내부 실상 정보는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세 단체의 대표들이 발표했는데요. NK 지식인연대의 김웅광 대표는 북한의 정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겨울에 스키 타러 마식령 갈 때 이게 강원도 법동군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마식령 스키장. 근데 갈대장은 겨울에 갈 때 버스든 승용차든 교통수단이 거의 굴러 떨어지지 않는 버스 자동차가 없을 정도로 이게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은데 그럼 좀 천천히 하고 돈을 좀 다른 데 씁시다 했더니 장성태가 그때부터 당신이 나한테 대들어 이러면서 이제 대립각이 형성됐는데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역시 북한을 이끄는 핵심 인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적어도 30대, 40대, 50대는 조금 일고 있답니다. 그 막강한 자기 그 뭔가 그 싱크탱크를 두고 거기에서 뭔가 북한의 어떤 각이한 각 분야의 그런 자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방침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연구에 정책 개발해가지고 북한이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의열 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 교역, 그러니까 북중 교역에서의 큰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뭐 나가던 물동이 안 나가거나 그리고 또 이제 물동에 대한 이제 단가 이제 하락이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무역 회사들이 철수하고 새로운 또 이런 무역 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참 이제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거 히토류 사업권에 대한 중국의 여부가 그나마 지금 이제 실천되는 그런 지금 오늘의 모습까지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입수한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의 간부 대상 강연 재강의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자료에는 살인과 강간, 강도, 마약 등 각종 강력 범죄 사례와 교통사고, 화재, 폭발 등 사고 사례가 담겼습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범죄 행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자수도 적극 권유토록 하는 한편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사회와 혁명 수뇌부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에 북한 내부 실상을 살펴본 설명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선언한 지 7달 만에 대사관을 다시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새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중국에서 한국 정부 연수생 등을 태운 버스가 추락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고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미국과 쿠바가 대사관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미국과 쿠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과 쿠바가 지난 몇 달간 실무 협상을 통해서 대사관 개설 방안을 논의했고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빠르면 이달 말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문을 열 예정인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아바나를 방문하고 첫 대사관 국기 개양식에도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무부가 이미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현재 아바나에 있는 미국의 이익 대표부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쿠바 역시 현재 워싱턴에 있는 이익대표부 건물을 새 대사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수십 년간 적대관계에 있었는데요.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최초로 수교한 것은 1900년대 초였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후에 스페인령이었던 쿠바가 독립하고 미국과 수교를 했는데요. 이후에 쿠바는 미국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9년에 쿠바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1961년에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했는데요. 50여 년 만에 양국에 다시 대사관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 두 나라 정상이 외교관계 복원을 전격 선언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이제 두 나라 외교관계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공개로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12월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각각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오랜 봉쇄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지난 4월에는 이 파나마에서 열린 미 대륙 정상 회의에서 두 정상 간의 역사적인 양자 회담도 처음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또 대사관 개설과 별도로 상업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의 상업 항공과 선박 운항이 재개되고 있고요. 또 미국 기업의 쿠바 내 통신 사업 진출, 또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제한도 크게 이미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을 다시 열기 위한 협상이 쉽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여러 걸림돌이 있으면서 두 나라가 아바나와 워싱턴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실무 협상을 벌였는데요. 결국 이제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특히 이 지난달에 쿠바가 그동안 대사관 재개설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자국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대사관 관측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고요. 또 미국 내 은행에 쿠바 정부 구조가 개설된 것도 합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을 낳았었습니다.
네, 미국이 쿠바의 대사관 재개설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안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쿠바의 대사관을 개설한 후에 자국 외교관들이 수도 아바나 밖으로 제한 없이 여행을 하고 또 쿠바 국민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이 대사관 재개설 협상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쿠바의 반정부 인사들을 만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쿠바가 이런 조건들을 수용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국교 정상화 협상을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아바나에 있는 미국의 이익대표부에서는 직원들이 아바나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요. 또 미국은 이런 문제 외에도 앞으로 이제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쿠바의 인권 개선 문제 등을 계속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쿠바의 공산 정권에 반대해서 과거 미국으로 망명한 미국 내 쿠바 이민사회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도요,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 등을 비롯해서 이 쿠바계 이민자 출신 의원들이 관련 예산 승인을 거부하겠다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쿠바의 정치, 사회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쿠바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이건 쿠바 국민들이 아니라 카스트로 정권만을 위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외에 의회 공화당 의원들도 이미 상당수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주로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화당 의원 대표단이 별도로 꾸려져서 아바나를 방문했고요. 이 쿠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지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서 대사관 개설보다 훨씬 실질적인 건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인데요. 네. 이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는 대사관 개설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미국의 뭐 금수 조치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고요.
네.
그동안에 또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지난 1996년에 이 쿠바 전투기가 미국의 민간 항공기 두 대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이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더욱더 강화하는 법이 채택됐고 이 법에 따르면 이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가 아닌 과도 정부가 들어서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있는 쿠바 정부에서는 이 금수 조치를 이 법에 의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면 관련 법조항도 고쳐야 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쿠바는 이제 그동안에 자국의 경제가 피폐해진 이유는 미국의 금수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미국은 쿠바의 경제나는 쿠바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카스트로 의장도 이 미국과의 외교관계 회복을 발표한 후에도 이 금수조치 해제 없이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쿠바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금수조치가 풀릴 경우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마침 미국의 민간 연구소들이 어제 발표한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요. 양국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금수 조치 때문에 현재는 이제 미국의 대쿠바 수출은 연간 3억에서 5억 달러 정도고요. 쿠바의 대미국 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쿠바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이 쿠바인들을 위해서 허락이 된 일부 곡물 등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금수 조치가 풀린다면 두 나라 간 무역 규모가 연간 13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전망이고요.
네.
이 중에 미국에서 쿠바로는 연간 60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또 쿠바에서 미국의 수출은 더 많은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쿠바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는 쿠바의 입장에서 단순히 미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금수 조치가 풀리면서 쿠바에 대한 외부의 직접 투자도 미국에서의 20억 달러를 포함해서 17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거라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면 이 쿠바의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을 하고 또 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새 국가안전법이 통과됐다고요?
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새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고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찬성 144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반대표는 아예 없었는데요.
네.
정순화 전인대 대변인은 현대 국가의 안보는 엄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새 법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요, 중국의 새 국가 안보 안전법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사회 통제가 더욱 강화될 거란 우려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국가 안전법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새 국가안전법은요, 1993년에 제정된 기존의 국가안전법을 대체합니다. 중국은 기존의 법을 지난해 만든 반간첩법에 흡수시켰고요. 새 국가안전법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 기존의 법과 이제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 국가안전법은 안보 위협의 범위 또 이제 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국가 전복과 분열 선동, 매국 행위, 국가 기밀 누설 등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새 법은 이런 범위를 금융과 경제, 식량, 에너지, 인터넷, 종교, 우주, 해저 아주 많은 부분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데서 이제 다 안보에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또 안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국가안전법이 중국 사회의 전방위적인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앞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도 새 법에 대해서 우려를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새 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이념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의 중국 인권 단체들 주로 이제 반체제 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새 국가안전법이 중국 내 어떤 정치 인사들이나 소수계 또 종교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미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요, 이미 이제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로 기술과 정보의 획득, 또 교류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 국가안전법이 채택이 되면서 외국계 기업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새로운 법에 대해서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새로 채택된 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질 않았는데요.
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최근에 발표한 2014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정부 인사와 인권 운동가에 대한 구금과 탄압, 또 언론 검열, 공산당 내에 퍼진 광범위한 부패 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오히려 미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이 국무원 보고서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발표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방문객이 여러 명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군요.
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요. 오늘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서 한국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 28명을 태운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10명이고 부상자 중에도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군요.
네, 현장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이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는데 완전히 뒤집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이 버스의 상부는 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데요. 버스 주변에는 이제 구호원들이 모여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버스는 당시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단둥으로 이동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발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국 행정자치부 소속 직원들을 많이 태운 버스라고 했는데 이 사망자 중에 그러면 한국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건가요?
네, 지금 한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모두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버스에는 한국인 26명과 중국인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10명 중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행정자치부 소속 이 교육생이 9명이고 현지 가이드가 1명인데 현지 여행 가이드도 한국 국적자라고 합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사고 소식을 현재 이제 밤중이지만 긴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사고지 관할인 주선양 총영사관의 대책반을 꾸렸고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뉴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고 북부지방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60 내지 70%가량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30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조금 끼고 최저 16, 최고 25도. 강계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2도. 해주와 개성은 구름이 조금 끼겠고 해주는 최저 19도, 최고 27도. 개성은 최저 18도, 최고 28도입니다. 함흥은 많은 구름이 끼겠고 최저 16도, 최고 28도입니다. 장지는 많은 구름 끼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7도. 태산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11도, 최고 20도. 선봉은 많은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1도입니다. 원산은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18, 최고 3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북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후에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비오에 World News.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제 개혁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최근 유럽 재무장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주까지 그리스와 협상을 벌이면서 추가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삭감 등 강력한 경제 개혁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스 사태에 관한 유럽 재무장관들의 원격 화상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치프라스 총리의 이번 서한에는 국제채권단 요구를 수용할 그리스 정부의 의지가 종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는 어제 국제통화기금에 채무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스는 이에 따라 유럽 긴급자금에서 324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가운데 유럽 재무장관들의 오늘 논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남기 위한 최후의 시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협상이 당초 시한을 넘긴 채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내일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쟁점이 되어온 이란 핵활동 감시를 위한 사찰단의 접근 범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국제사찰단의 군사시설 접근이나 핵과학자들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앞서 이란 핵협상 당사국들은 어제 최종 합의 시한을 오는 7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은 핵활동에 관한 확실한 검증 방법에 합의해야만 한다며 만일 합의 내용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 중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쿠바와의 대사관 재개설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오스트리아 빈 현지에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쿠바 외무부는 수도 아바나에 있는 미국 이익대표부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대표도 오늘 대사관 재개설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양국 간 국교 정상화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후 양국 실무 협상단이 대사관 재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제 발생한 군 수송기 추락 사고 사망자가 오늘 현재 1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수마트라섬 메단시 주거지역 현장에서 추가 시신 발굴 등을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허큘리스 C-130 수송기는 군인과 가족 등 122명을 싣고 메단 공군기지를 이륙한 지 2분 만에 호텔과 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겨 회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군사 장비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당초 수송기에 12명이 탑승한 것으로 발표됐다가 나중에 10배나 많은 인원이 탄 것으로 밝혀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가 오늘 시나이 반도에 있는 군 검문소들을 공격해 적어도 20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이집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세이크 주웨이드 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을 포함해 검문소 여러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SIL은 성명에서 반군 요원들이 검문소 15곳을 일제히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들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지난 2013년 이후 이집트 정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수도 카이로에서 폭탄 테러를 저질러 히샴 바카라트 검찰총장이 숨졌습니다.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슬림 형제단이 검찰총장을 살해했다며 테러방지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져 병사들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양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오늘 VOA 방송에 안구르 아다 국경지대에서 건설 작업 중이던 자국군 병사들이 아프간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아프간군의 로켓포와 소화기 공격에 무력으로 대응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국군 병사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대변인도 국경지역에서 벌어진 충돌로 아프간 요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